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외국인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선거전이 과열되면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대선 후보 측과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국가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사이버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인들은 훨씬 정교하고 그들이 의도한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래퍼 국장은 테러 단체들도 있다며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외교 장관 겸 국가 자문역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일부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미얀마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17일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국영은행 3곳에 가해진 금융거래와 투자, 무역금지 등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인권 침해와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막기 위해 다른 일부 제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제재 연장에 대한 첫 공개 발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그 같은 결정이 큰 문제가 아니고 미얀마에 해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미얀마는 제재로 인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단과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미국은 좋은 친구라며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엘리케 카프릴레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최근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국민적인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거듭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프릴레스 야권 지도자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번 비상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프릴레스는 이어 군부를 향해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며 헌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잭마 회장이 17일 미 백악관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날 오찬 행사 초청 대상자 명단에 중국 제2의 갑부인 잭마 회장은 없었지만 그가 행사에 참석한 뒤 백악관을 나서는 모습이 취재 기자들에게 포착됐습니다. 마 회장은 그러나 기자들의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매우 좋았다고만 밝힐 뿐 다른 언급은 거부한 채 황급히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란은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고위관리가 17일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중앙은행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립튼 부총재는 서방의 제재제로 이란은 세계 경제에 편입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며 이로 인해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프튼 부총재는 그러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석유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18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발표한 역사적인 편지를 이탈리아에 공식 반환했습니다.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18일 존 필립스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60여 년 전 피렌체 한 도서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5세기 전에 콜럼버스 편지가 미국 정부의 반환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키니 장관은 5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가 콜럼버스처럼 유럽과 미국을 왕복하는 여행을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역사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새롭고 또 신기하게 느껴졌을까요?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난 원주민과 동식물들을 보고 느낀 점, 생활상과 경험들이 상세하게 담긴 8장의 편지를 당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보냈는데요. 이 편지는 이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가 도난돼서 각종 경매와 수집가들의 손을 떠돌다 2004년 미국 의회 박물관이 소장하게 됐다고 하네요. 미국 의회 박물관은 이 편지를 합법적인 경로로 소유하게 됐지만 이 편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 기증 방식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육 강식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 약탈돼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반환이 좋은 선례로 남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30도, 신의주 12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31도, 함흥 14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바우터 하멜의 노래입니다. Details 함께 감상해 보시죠.
A humdrum Tuesday morning when nothing's any good. I try to get to work, but I can't get out of this mood. A dreary Friday evening, my friends are all in town. I plan to join them later, but my blues are still around. Don't want to waste my time on crying. Things that you say won't tear me down. What can I do when you've been lying? I can't be bothered by those memories. Spare me the sordid, uncouth details. The image is vivid in my mind.
tries to picture the love we had was ruined too soon. You fool me with your love song, you tell me with your eyes, you'd send me reeling high above into orange colored skies. You play on your piano, you wrote me poetry with love dovey metaphors all leading back to me. Don't wanna go back to the old days when love used to blind me every day. Guess I was lost inside your love maze, but now the air is clear enough to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과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L이 본거지였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령지를 상당 부분 잃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백악관이 화요일 그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두테르테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또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았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 필리핀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 중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인권과 법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또 포용적인 경제 성장 등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항구적인 가치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가치를 토대로 두 나라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맺어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또 이런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 보통은 이 국가 정상들 사이에 당선 축하 인사를 할 때요. 의례적인 뭐 덕담이나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마련인데.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과 법치를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인권 관련 법규들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범죄자들을 즉시 처형시키겠다는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득표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인권 또 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두테르테 당선자의 이런 초법적인 행보를 우려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또 지난 일요일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범죄 용의자와 또 조직 범죄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경찰에 내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범죄 용의자라고 하면은 아직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데.
네.
이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만으로 즉각 사살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될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22년 동안 시장을 지낸 이 필리핀 남부 도시 다바오에서는 이 범죄자 약 1,700명이 재판 없이 처형되는 등 이 초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더욱이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번 필리핀 대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다바오 시장으로서 범죄자들을 처단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 이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필리핀에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야 뭐 표를 모으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식적으로 당선자 신분이 된 지금은 이 국제사회 우려를 의식해서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 필리핀의 대통령 당선자로 국제 무대에 공식 데뷔한 후에도 돌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 직후에 과거 교황에게 막말을 하고 또 성직자들을 폄훼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바티칸 방문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이 돌연 취소한 일이 있는데요.
네.
예,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에서 이미 바티칸에 사과 편지를 보낸 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없다면서 얼마 전 이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던 교황청 방문 계획을 이 말 한마디로 뒤집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또 한 가지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세습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예, 두테르테 당선자가 필리핀 남부 도시 다바오의 시장직을 7차례나 지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딸인 37살의 사라 두테르테가 시장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파울로 두테르테는 이 다바오시의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됐는데요.
네.
예, 물론 이 두 자녀가 선거를 통해서 시장과 부시장직에 당선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런 가문 정치의 염증을 느낀 필리핀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볼 때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테러 공격 소식이 최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ISIL이 태동 이후 줄곧 활동의 근거지로 삼아왔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점령지를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미국 일간신문인 USA Today 화요일자 보도를 보면요. ISIL은 한때 장악했던 이라크 땅을 45% 그리고 시리아 땅은 20% 정도 상실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꾸준히 세가 줄어들자 ISIL이 최근 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무차별한 테러 공격을 잇따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ISIL이 자행한 테러 공격 어떤 게 있었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라크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2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화요일 하루만도 바그다드 시아파 거주지 시장 또 식당 등지 네 곳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69명이 사망했고요. 또 이틀 전인 일요일에는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타지마을에 있는 이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자살폭탄 공격과 총격전이 함께 벌어져서 적어도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난주 수요일에는 바그다드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폭탄이 터져서 최소한 62명이 사망했고요. ISIL은 이들 테러 사건 직후에 속속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겨우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군요.
예, ISIL은 최근 꾸준히 세력이 약해진 데 대한 반격으로 민간인에 대한 이런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USA Today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 또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관계자들 역시 이 ISIL이 정규전에서 밀리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이 게릴라식 테러 공격, 그러니까 이 갑자기 급습하는 방식의 공격을 늘리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의 정치와 종교 상황이 불안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일각에서는 이라크가 정정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 정부를 와해시켜서 ISIL이 이라크를 아예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고질적인 종파 간의 갈등, 또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미 궁지에 몰려있는 이라크의 하이데르 아바디 정부가 ISIL의 잇단 테러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라바디 총리가 종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구성한 내각 후보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었죠?
예,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이 강경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타 알사드르 그리고 추종자들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사드르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정부 청사와 의사당 또 외국 공간을 비롯해서 국가 기관 시설들이 모여있는 안전지대인 이 그린존 방벽을 넘어서 의사당까지 한때 점거하는 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이후로 이라크 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데요. 그린존이 외부 세력에 뚫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ISIL의 주 활동 무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내전으로 불안정한 리비아를 노리고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이탈리아 또 독일 등 각 외교 장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국제 정세를 논의한 자리에서도 이 리비아를 ISIL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이 주요 의제였는데요. 국무부 측은 ISIL이 리비아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거대한 문제라는 점에 주요 외교 장관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또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은 물론이고 지중해와 유럽으로 향하는 요충지라면서 이 다에시가 리비아에 발을 담그는 일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라고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다에시는 ISIL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검찰이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 법무부가 최근에 불거진 이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화요일 보도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 동부지방 연방검찰청이 러시아 관리들과 선수, 코치, 또 반도핑 당국자들을 비롯해서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번 사건에 정통한 이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불거진 러시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파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앞서 뉴욕타임스가 지난주 목요일자에서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이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메달을 딴 이 자국 선수가 최소한 15명에 달한다고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당시 러시아 반도핑기구 모스크바 실험소장이 폭로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러시아 선수들의 부정행위 혐의를 미국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꾀했거나 또 도핑을 위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을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고요. 이 사기와 모의 혐의를 추궁할 걸로 보인다고 이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스포츠계의 최고 스타 선수들은 이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해서 국제 봅슬레이 대회, 또 레이크 플레이스 스켈레톤 세계 선수권 대회 등 미국에서 열린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내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고는 합니다만 이 미국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의문이군요.
예, 미국 연방검찰의 이번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또 증인 확보는 물론이고요. 피고인을 미국으로 소환하는 등 이 수사 전반에 러시아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이고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화요일에 열린 켄터키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9.11 테러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한 소식. 또 미국 노동부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와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오리건주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켄터키주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개표가 끝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6.8% 지지율을 보이면서 46.3%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근소한 격차로 앞섰습니다.
네,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군요. 예, 격차가 한 0.5%포인트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약 2,000표 차인데요. 지난밤에 이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한때는 두 후보 간의 표차가 126표 차 격차로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아직 선거 관리들이나 언론이 승자를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클린턴 후보 측이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화요일 밤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켄터키주에서 승리했다며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투표를 요청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화요일 밤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Let me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a word of thanks to the people of Kentucky. In a closed primary, something I am not all that.
샌더스 후보는 먼저 켄터키주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또 켄터키주는 지난 2008년에 이 클린턴 후보가 당시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25만 표 차이로 물리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곳에서 클린턴 후보와 대의원 수에서 동률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한 주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지지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비슷하니까 켄터키주에서 대의원을 똑같이 받게 됐나 보군요.
맞습니다. 이 켄터키주의 대의원 55명이 걸려있는데요. 일단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각각 27명씩 받게 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화요일 연설에서 켄터키주의 폐쇄형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폐쇄형이라고 하면은 한 정당에 소속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 선거를 말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지만 켄터키주는 폐쇄형 선거였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화요일 서북부 오리건주도 경선을 치렀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55% 대 46%, 거의 10%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 28명을 챙겼는데요. 클린턴 후보도 이 오리건 주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대의원 24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5월 들어서 클린턴 후보가 계속 이 샌더스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이 켄터키주에서 승리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특히 이 켄터키주에 아주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 근소한 차이지만 켄터키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켄터키주에서 진다고 해도 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이 워낙 대의원 수에서 클린턴 후보가 현재 많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미국 경선 과정에서는 각 주에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의원을 몇 명이나 챙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AP통신 집계를 보면 앞으로 클린턴 후보는 92명만 더 모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등 6개 주가 경선을 치르는 6월 7일이 되면 이 클린턴 후보가 충분히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어떻습니까? 전혀 가망이 없나요?
네, 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가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6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군도 등에서 경선이 남아있긴 한데요. 모두 이 85% 이상 높은 지지율로 승리를 거둬야만 클린턴 후보를 앞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승리한 건 지역구인 버먼트주 경선 때뿐이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제 공화당인데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화요일 오리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67%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켄터키주는 지난 3월에 이미 공화당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역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화요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9.11 테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 행위 후원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 법안인데요. 이 명칭 그대로 테러 행위를 후원한 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대상인데요. 연방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9.11 테러를 후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나 관리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요. 9.11 테러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이 동시다발 테러를 말하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들이 이 비행기를 몰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또 워싱턴 교회 국방부 건물에 돌진해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들 테러범이 사우디 왕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 9.11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 사우디 정부가 9.11 테러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9.11 테러 보고서 가운데 이 비공개로 규정돼 있는 28쪽을 새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28쪽에 사우디 정부와 9.11 테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9.11 테러와는 관계가 없다고 계속 부인해왔고요. 이번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 자본을 회수할지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상원과 하원,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한 곳만 통과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상원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하원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난해 11월에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앞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방침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일찍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에서 이 미국인들이 여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노동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연방노동부가 수요일 새 노동 규정을 확정해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이 부담이 커지게 된 고용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설명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초과로 했을 때 받는 수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어로 흔히 오버타임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했을 때 이 고용주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 규정이 시행되게 되면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이 더 늘어날,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이 $23,660입니다. 그런데 새 규정은 이를 $47,476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장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420만 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를 초과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기존의 연봉 상한 기준이 $23,66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낮은 건가요?
네, 낮은 겁니다. 이 미국 노동부 통계에서 지난해 미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연간 약 $42,000였으니까요. 지금 상한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잡았을까요?
네,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와 이 초과 근무수당제가 도입된 것이 지난 197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물가와 임금은 올라갔지만 초과 근무수당 연봉 상한선은 그만큼 상향 조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1975년 당시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던 이 초과 근무수당의 수혜 대상이 현재 7%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상한선을 크게 인상하는 규정이 확정된 건데요. 23,660달러이던 기존의 상한선을 $47,476로 두 배가량 놀려서 초과 근무 수당 수혜 대상도 전체 근로자의 35%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이 노동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자, 언제부터 이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갑니까?
네,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백악관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초과 근무수당 확대로 임금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수 진작이라고 하면은 국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말인데요. 노동운동가들은 초과 근무수당은 단순히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용주들은 4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초과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 외에 이 가정처럼 개인의 삶에 투자할 여유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앞서 이 부담이 좀 커지게 된 고용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조처에 대한 그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노동부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40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제한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거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거나 또 월급제 노동자를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미 와이넷의 노래 들어볼까요? Stand by your man 함께 들어보시죠.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you'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fter all, he's just a man.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아시아 지역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영유권 분쟁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조성하면서 최근 영내 국가들 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싸고 일본과도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중국해 분쟁이라는 게 뭔가요?
네, 남중국해는 이름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놓고 영어로 이스트시냐, 제펜오브시냐 논란이 많은 것과는 달리 이 남중국해는 국제적으로 사우스 차이나시라고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를 가운데 두고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모인 군도가 4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히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군도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프레틀리 군도를 전에는 남사군도 또는 난사군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남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라셀 군도는 서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고 해서 서사군도 또는 시사군도라고 합니다. 현재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놓고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나눠서 점거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 남중국해 해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해상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중국해 해역은 또 자원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는데요.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 1,300억 배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런가 하면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중국은 1992년에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고지도에 표시된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가장 많은 20여 개가 넘는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역시 역사적 근거와 함께 지리적 위치를 들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도의 경우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더 가깝습니다. 필리핀은 1972년에 남중국해에 있는 8개 섬을 자국의 주에 편입시키면서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대륙분법에 근거해서 이곳에 있는 일부 섬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나이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남중국해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에 들어간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또는 야오이다오.
네, 동중국해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있는데요. 이 해역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랴오이 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조어도라는 말이 더 익숙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랴오이 다오가 한자로 조어도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이 랴오이 다오를 랴오이 타이, 조어대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중국과 일본 모두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때 이 섬을 처음 발견해서 이때부터 관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점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이 카이로 회담 등 국제회담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이 섬 역시 다시 중국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879년에 이 당시 동중국해 일대에 있던 류쿠 왕국을 일본으로 종속시키면서 인근의 센카쿠 열도까지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거죠. 때문에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일본이 중국에 넘겨줘야 할 영토가 아니었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현의 부속도서로 미국의 시정권에 있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귀속됐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야오이다오, 고조되는 긴장.
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야오이다오는 역내 석유 매장 가능성, 또 중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주요 해상로라는 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 선박이 이 해역으로 진입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이 일대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 중국도 중화기를 탑재한 순시선을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leep on it. Sleep on i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sleep on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그래서 내 차를 팔 거야, 안 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은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글쎄, 아직 결정 못 했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해. 라고 합니다. 저도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그래, 좀 생각해 보고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on, O-N, on, it, I-T, it, sleep on it, sleep on it. To sleep on it means to wait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It basically means that you will think about it overnight and decide the next day. Sleep on it은 무엇에 대해 하룻밤 자며 신중히 생각하다, 즉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하룻밤 정도 시간을 갖고 신중히 생각해본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when I ask Jason if he is going to sell his car or not, he tells me that he still needs to sleep on it. It simply means that he still needs time to decide.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를 팔지 안 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데 하룻밤 정도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leep on it. Sleep on i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Why don't you sleep on it and let me know tomorrow?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Let's review. To sleep on it means to wait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Sleep on i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 이란이 타결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 획득을 막고 핵계획이 전적으로 평화적일 것을 보장하는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 대가로 이란에 부과됐던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이 지금까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지도자들은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이 받게 될 경제적 혜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과 기업들은 아직도 유효한 다른 제재들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이란과 거래하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아래 현재 어떤 거래가 허용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미 재무부 대표단이 영국 런던에서 유럽은행의 최고위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해나 단순한 소문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행들이 합의문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유럽은행들이 통상적인 주의 조치를 이행하고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한 일부 규정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모임이 은행들의 견해와 그들이 제거되길 원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듣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은 서방 세계가 그 같은 문제들에 최선을 다해 직접적으로 대처하고 법과 기준에 대한 서방 세계의 해석을 그들에게 전달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양측 모두 합의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합의에 따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이 핵 사찰에 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을 준수하는 등 이란 핵계획이 투명해진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받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제재가 실질적으로 해제돼서 합의 이행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이 입증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